이번 주말에 전체 주제는 한 세 사람의 생활입니다. 어제 우리가 두 메시지를 전했고 첫 번째 한 세 사람에 대한 이상을 봤습니다. 한 세 사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얻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몸은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이 세 사람으로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올 때 이것은 그분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대의 마지막에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세 사람을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시작에서 보았듯이 창조의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얻기를 원하셨죠. 그분은 많은 것을 창조 만들었지만 그분의 목적은 이 한 사람을 그분의 형상으로 얻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었고 사람이 의미였죠. 하나님은 그분을 표현하고 대표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후에 사탄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파괴했죠. 그 안에 죄의 독소를 주입하였습니다. 그 선악과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함으로 그렇게 했죠.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11장에서 사탄이는 하나님을 배역하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높은 탑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언어를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교통할 수가 없었죠. 그러므로 그때부터 인류는 그들은 죄악으로 가득할 뿐만 아니라 또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분산되게 되었죠. 그분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는 한 단체적인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타락 때에 사탄은 죄로 그들을 더럽혔죠. 그리고 배역을 통해 그들은 이 한 사람을 아주 분열되고 분산되게 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사람의 역사입니다. 4000년 후에 하나님 자신께서 이 두 번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바울은 그가 두 번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사람은 하나님을 실패를 했고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셨죠. 요구를 충족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33년 반 동안 삶을 사셨고 하나님을 표현하셨고 하나님을 대표하셨죠. 그분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기대했던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이셨죠. 저 사람을 빌라도가 저 사람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때에 십자가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바울은 말하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규례들을 없애셨다고 하셨죠. 그래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아직 보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다만 죄를 처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규례된 계명들을 없애셨죠. 이 어떤 사람들 간에 있는 이런 적대감, 그리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간에 어떤 적대감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인종들이 있고 색깔들이 있고 언어들이 있죠. 여기 어떤 캐나다에 보면, 퀘벡에 보면 여기 어떤 적대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다른 배경으로 인한 그러한 적대감이 있죠. 유대인들과 아랍인들과 여기에 적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아주 선진된 국가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적대감이 있죠.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분은 아주 놀라운 것을 하셨죠. 그분은 이러한 율법과 계명들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분은 이 중간에 막고 있는 벽을 무너뜨려 버리셨죠. 적대감을 없애버리셨습니다. 우리가 나뉘어야 하는 이러한 입지를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할례받은 자들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을 아주 무시했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주인이 아주 노예를 아주 아래로 내려봤죠. 깔봤죠. 하지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이 모든 차이점들을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할례받은 자든 안 할례받은 자이든 노예이건 모두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의 실행의 어떤 차이가 없고 우리의 종교적인 선호의 어떤 차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자신을 이 새 사람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그분은 화평을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화평이시죠. 그분이 이러한 계명들, 규례들을 없애버리셨고 그분은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이 평화를, 화목을 선포하셨죠. 형제자매님들, 이 세상에는 어떠한 평안도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정한 평안은 이 그리스도로부터 창조된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분께서 두 번째 사람이셨고, 셨지만 그분은 한 사람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한 새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입니다. 이 오순절의 날에, 그리고 50일 후에 예루살렘에서 복합된 영이 아주 쏟아부으셨죠. 완결된 영이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다른 배경의 유대인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지역으로 다 흩어져 있었고, 그리고 다른 다른 언어들을, 방언들을 말하고 있었죠. 그날에는 예루살렘에 모였고,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영의 바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르고 있었고, 그리고 어떤 방언을 말하고 있었죠. 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해야 하는데, 어떤 히브리어를 얘기하는데, 그들은 그들이 아주 친밀한 어떤 그 지방어로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말을 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날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생성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배경과 다른 언어들로부터 온 사람들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바벨에서 나뉘었던 그 언어들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것으로, 그분은 이 세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완결된 영으로 오셨고, 그분은 모든 믿는 이들을 이 한 몸 안으로 침례해 주셨고, 그리고 그분은 이 모든 흩어진 이들을 모아서 그분의 교회로 조성하셨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십자가에서 창조된 그 한 새 사람이었습니다. 그 오순절 날에 창조된 그 예루살렘 교회는 그 바벨에서 나뉘어졌던 그것을 완전히 뒤집으셨습니다. 모두 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로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많은 언어들이 있죠. 여기 아주 불어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들을 때 기뻤습니다. 제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영이 그것을 반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하시는 분, 중국어 하시는 분, 영어 하시는 분들, 독일어 하시는 분들, 상관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 세 사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어로 나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오셨고 우리의 생명이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인격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동일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것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언어가 다를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완전히 동일한 그리스도입니다. 그 한 그리스도입니다. 동일한 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고 그분이 그 이 한 세 사람의 요소이죠.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일 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수많은 언어와 수많은 다른 인종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한 그리스도만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입니다. 그분이 한 세 사람의 실제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이 성경의 끝까지 보면 이 교회를 보는데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한 세 사람이죠. 그녀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다만 어떤 성이 아니죠. 이거는 인격이죠. 그분이 신부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가 결혼할 신부이죠. 그 성에서 그분은 완전히 표현될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그분께서 의도하신 것의 완전한 표현이죠. 아담은 다만 어떤 예표였죠. 그리스도가 와서 이것을 충족시키셨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한 세 사람을 십자가에 창조하심으로 이 첫 사람의 창조를 만족하셨습니다. 충족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이 한 세 사람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상이 여러분에게 분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한 세 사람이 되는 과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한 세 사람은 동일한 것입니다. 이 강조점에서만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에 강조가 있고 이런 움직임을 위해 행동을 위해 있는 것이죠. 세 사람의 강조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활을 위해 인격이 되는 것에 강조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그분의 사명을 우리는 수행하기 위해 있습니다. 그분의 경륜을 완결하기 위해 있죠. 그분은 반드시 이 창세기에서 얻기 원했던 그 한 세 사람을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창조하신 것에 만족된 것을 그리고 이 완결된 영의 실행을 봐야 하고 우리는 이 한 세 사람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세 사람이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야 하죠. 이 한 세 사람은 창조되었지만 여전히 어린 아이로 있습니다. 이영재님께서 이런 메시지들을 41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이해, 그 메시지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영적으로 아직 어렸습니다. 하지만 이영재님은 그것으로 실망하지 않으셨죠. 그분은 여전히 계속 그 메시지들을 해방하셨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여전히 계속 해방하셨습니다. 이 몸이 어떤 것임을 보게 하셨고, 우리가 더 그것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더 볼수록 우리는 한 세 사람에 대한 이상을 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알지 못한다면 이 한 세 사람을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형제님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 수년간 말한 것이 이 세 사람에 대한 이상을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4년 뒤면 주의 회복이 있은 지 100년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1922년에 니 형제님을 일으키셨죠. 그 형제님을 통해서 그분은 이 시대에 대한 이상을 해방하셨죠. 이 시대의 사역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으로 체험하는 것과 그리고 구원에 관한 것과 그리고 교회의 실행에 관한 메시지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메시지들이 이 네 가지 항목이 니 형제님께서 이 땅에서 해방하신 네 가지 방면입니다. 이것이 이 형제님의 사역의 기초가 되셨죠. 이 형제님이 49년에 중국에서 이제 나오셨죠. 그래서 이 형제님은 니 형제님과 완전히 하나이셨습니다. 그분은 니 형제님이 말한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신실하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메시지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이 앞으로 전진함으로 그분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또 말하셨고 그리고 또 세 사람으로 전진하셨습니다. 그것이 41년 전에 인이었습니다. 41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 품으로 가신 지 22년이 또 지났습니다. 21년 전이었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이 형제님들이 그들은 이 시대의 사역자들이었죠. 그들을 통해서 그분은 이 시대의 사역들을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현재의 말씀을 해방하셨죠. 우리는 다만 어떤 마르틴 루터가 말했던 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그리고 속생명파의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형제는 하나님의 사역을 신실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이 세 사람에까지 오셨죠. 이것은 결국에는 새 예루살렘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현재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현재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필요를 이 시대에서 채우기 위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마르틴 루터 때의 것을 말한다면 그것은 그분의 필요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필요를 채우는 메시지는 그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워치만니 형제님 때에 그는 우리의 위임은 그분,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다. 그분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신다. 우리의 첫 번째 자리, 으뜸이 되어야 하죠. 우리는 동일한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높이 주셔야 하고, 그분이 우리의 으뜸이 되셔야 하죠. 그분이 우리의 인격이고, 그분이 모든 것 안에 모두이시죠. 이것이 한 세 사람의 바로 실제이죠. 우리는 이 단계에 있습니다. 이 실제를 살기 위해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해야 하죠. 여기 두 형제님께서 주님의 품으로 가셨는데 21년이 지났습니다. 이 형제님이 주님께로 가신 지도 21년이 지났죠. 주의 회복은 여전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아주 확산되고 있고 진보하고 있죠. 제가 뭐 어떤 것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 두 형제님께 주님께서 그 두 형제님께 위임한 것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주의 회복은 여전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움직임은 말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생각한 것은 이 형제님 이곳에 앉아 계신다면 그 형제님이 아주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말해내고 있는 것을 들을 때 아주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교회 역사의 2000년간은 보면 어떤 일반 함께 모이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오랫동안 함께 하나로 모인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형제회도 영국의 형제회도 주님께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었지만 1800년대 초반에 주님은 그들을 아주 그분의 풍성을 해방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셨죠. 하지만 그들은 한 30년 정도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그 후에 그들은 다 나뉘었죠. 분열되었습니다. 거기에 그 어떠한 임팩트가 없었죠. 하지만 주의 회복이 이 모든 육계 대륙에 흩어져 있습니다. 확산되어 있죠. 96년 전에 주님께서 그 처녀의 땅에 인 중국에 오셨죠. 니 형제님께 오셨죠. 그리고 거기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통해서 이 형제님은 중국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만으로 보내주셨죠. 주의 회복은 여전히 그 극동 지방에 머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니 형제님이 이 형제님을 대만으로 보내심으로 인해 그분은 이 회복이 이 서방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여셨죠. 그리고 주의 회복은 이 미국에 도달했고 유럽에 도달했고 러시아에 도달했고 호주, 오세아니아에 갔고 또 아프리카에도 도달했습니다. 그 흑암의 땅에 뭐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도 모르는 그 흑암의 땅에도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거기에 150개 이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4,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그곳에 모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54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주 최고로 분열된 대륙이죠. 거기에 확실하게 16국가 이상이고 20개 국가 이상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16개 국가에는 교회가 산출되었죠. 그리고 어제 제가 얘기했듯이 거기에 10월달에 원래 10월달에 에티오피아에서 장로 훈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아니죠.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전진하고 계십니다. 한 4년이 더 있어 보십시오. 우리가 한 세기에 도달할 것이지만 우리는 어떤 특별한 축제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그분께 우리가 경배가 있겠죠. 왜 우리를 여전히 보존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인도하는 형제, 인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바뀌면은 아주 많은 단체들이 다 바뀌고 다 해산되는데 주님은 왜 여전히 우리를 여기에 남겨두셨나? 두셨습니까? 형제 자매님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또 다른 단체를 일으키기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분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해방하셨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이 사람을 얻어야 합니다. 이 한 세 사람을 얻어야 합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창조하신 한 세 사람, 그리고 이 땅에서 반드시 인식되어야죠. 그리고 이 세 사람은 자라야 하고 그럴 때 이것이 신부로 예비될 것입니다. 이 신부가 준비될 것이죠. 그리고 신랑이 오실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이 문턱에 있습니다. 바로 이 모퉁이에 있죠. 그러므로 이 한 세 사람의 부담이 그분의 마음에 아주 무겁게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세 사람이 나타날 때, 이것이 산출될 때 이 신부가 거기에 있을 것이고 이 시대가 종결될 것이고 왕국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더 많은 메시지들이 해방될 것인데 이 한 세 사람에 대한 전쟁에 대한 메시지들이 해방될 것입니다. 이것은 한 세 사람의 방면에서 아주 중요한 방면이죠. 이 몸은 싸울 수가 없죠. 한 세 사람은 싸웁니다. 그분은 사람이, 사탄을 대적할 사람이 필요하죠. 어쨌든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 모두 다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오늘날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 보기 원합니다. 오늘 아침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 한 세 사람의 생활을 사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라야 하죠. 그리고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으로 모든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께 예수님의 실제대로 잘합니다. 그분은 이 세 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창조되었죠. 그게 필요는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특별 집회에서 우리가 세 사람인 것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아기의 단계에 있습니까? 어린이의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저희는 이제는 완전히 성장한, 장성한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 모두 다 도달할 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지식에 하나에 이르게 하고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한 세 사람은 어떤 가르침이 아니죠. 어떤 사상이 아니죠. 이것은 사람입니다. 어떤 신장이죠. 여기는 어떤 신장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아주 웅대한 건축물이 아니죠. 이 우주적인 하나님 사람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아주 견고하죠. 이것은 이 바닥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일어나 있는, 서 있는 어떤 신장의 분량에 이릅니다. 이 분량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3장에서 말했듯이 이 분량은 그리스도의 분량이라고 했습니다.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그날에 이러한 단체적인 한 세 사람을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을 표현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넓이와 길이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한 세 사람은 자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자라소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린이에게 어떤 생활을 말할 수가 없죠. 그들은 아주 노는 시기이죠. 그들은 생활이 뭔지 모릅니다. 그가 자랄 때까지 알 수가 없죠. 한 세 사람의 생활은 우리의 자람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자랄 때 어떤 본들이 필요하죠. 우리는 아주 야만적으로 자라서는 안 되죠. 어떤 본을 따라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람이 합당할 것입니다. 한번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사람의 단체적인 생활을 위해 우리는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일은 자라는 것은 여기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주 부정확한 이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것은 마치 어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저는 이것들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그리스도 안으로 자랐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이 사랑 안에서 모든 것 안에서 자란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자람은 이분 안으로 자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라는 것이 우리가 더 영적이 되고 더 어떤 지식이 있는 것입니까? 영에 속한 지식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그분 안으로 자란다는 것은 바로 그분께서 우리 안에 증가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 안으로 자라야 하는데 모든 일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영적인 것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의 성경 공부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옷 입는 것, 우리의 먹는 것. 그분은 우리의 이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일에서입니다. 교회와 관련된 것, 뭐 영적인 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신발을 닦고 어떤 아이들과 말하는 것, 부인과 말하는 것, 어떻게 머리를 빗고 모든 일에서 그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랄 뿐만 아니 그리스도로가 자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것이죠. 누가 머리이십니까? 우리의 구원하신 분 뿐만 아니라 이 몸의 머리인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머리의 몸들이죠. 몸이죠. 우리의 몸을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의 몸이 어떻게 자랍니까? 우리의 팔 한 1미터 정도 되죠. 이 팔이 말하기를 나는 자라고 싶다. 그래서 계속 자라서 1m, 결국에는 2m까지 길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정상적인 성장입니까? 이것이 바울이 머리 안으로 자라는 것의 의미입니까? 이 집에서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 2m에 팔을 가진 자들이 들어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괴물 같은 것이죠. 사람 아주 합당한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성장의 분량에 따른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4장 15, 16절에서 자라는 것에 말할 때 그는 다만 어떤 각 개인의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몸, 머리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은 이 분량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입인 다만 이만큼 클 뿐이죠. 어떤 사람이 입이 얼굴과 같이 커서 하루 종일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비정상적인 것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몸을 주셨고 많은 지체들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분량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지체로서 머리 안에 자라는 것을 열망해야 됩니다. 최근에 많은 지체들이 어떤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했죠. 아주 성경의 지식으로 충만하고 그들은 아주 기도를 하죠. 그들에게 성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성장이 아주 이상합니다. 그들이 자랐지만 다른 이들과 생활하기가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얘기하는 어떤 성장이 아니죠. 자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아주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단계까지 자랐습니다. 왜 추구하지 않느냐? 왜 그분 나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이러한 어떤 멸시함, 아주 경쟁함, 누가 더 성장했고 누가 더 성숙하며 누가 더 유용한가? 우리에게 일어난 많은 소요들을 보면 이것들은 아주 장성한 성숙된 사람들로부터 일어난 것이죠. 아주 영적인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성장은 아주 독단적인 성장을 한 것입니다. 이 다른 몸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이 한세 사람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의거래가 모임이 아니죠. 집회가 아니죠. 우리가 대복에 있었던 일은 아주 놀라웠죠. 3만 명의 성도들 그리고 62개 국가에서 왔었죠. 하지만 그 집회 후에 어땠습니까? 거기에 한세 사람 여전히 있습니까? 한세 사람은 그 집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이번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기까지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증가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곧 크든 작든 각각의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아주 성경적인 지식이 많고 아주 겸손하며 아주 말도 잘하고 이러한 것이 성장했다는 지표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떤 집사람에게 배우자에게 말하고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그의 침상이나 그의 이 옷들을 다루는 것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에서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많은 일들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지 않았다. 그러한 일들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다. 가장 잘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가 말을 시작할 때 우리가 멈출 수가 없죠. 특별히 저 사람은 어떻고 저기는 어떻고 어떤 가십들이 넘쳐나죠.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아주 말들이 많습니다. 계속 말하죠. 어떤 기도에 대한 부담이 없이 말하게 됩니다. 누가 저기 아주 심각하게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아주 좋은 정보입니다. 여기저기 가서 말하게 되죠. 그거 기도해야 되는 부담을 붙잡으셨습니까? 그가 아플 때, 그가 아주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그러한 부담을 받은 적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 안에 바로 기도해야 되는 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말하는 것은 우리 모두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약함이죠. 우리가 이 말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안에 자랄 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일 것이다. 이것이 우주적인 한 세 사람이다. 그분은 우리가 자라야 하는 그분은 다만 그분은 우리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 안으로 자랄 때 이분 다른 사람들이 또 그분 안으로 자랄 때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그 몸이 될 것이죠. 우리는 이 머리 안으로 자라는 것이죠. 사람의 몸과 같습니다. 이 머리는 중심, 어떤 모든 것을 통제하는 중심이죠. 모든 움직임을 통제하는 중심이죠. 제가 어떤 형제님이 이 뇌에 어떤 고통, 뭔가 있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액체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뇌의 한 부분이 합당한 기능을 발휘하지 않을 때 이 한 부분, 몸의 반이 불수가 되었죠. 그리고 이 말이 아주 어눌하게 되었죠. 우리가 말하고 움직이는 것을 아주 당연시 여기죠. 하지만 이 뇌가 아주 조금 영향을 받았을 때 이 몸의 행동이 멈추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죠. 그분이 유일한 머리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는 분이시죠. 모든 지체들이 움직임을 통제하시는 분이죠. 우리는 모두 이 머리 안으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기적으로 그 몸과 연결되는 것이죠. 여기에 어떤 단절됨이 없습니다. 여기에 어떤 프러스트레이션이 없죠. 그럴 때 이 몸이 아주 합당하게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3번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것은 우주적인 한 세 사람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기 위한 것이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것은 24절에서 세 사람이 입는 것과 동일하다. 다음에 우리가 이 세 사람 입는 것을 말할 것인데, 이 메시지에서 우리의 강조는 자라매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오는 충분히 성장한 사람은 24절에 나오는 한 세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 한 세 사람은 충분히 성장하였다. 여기에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있죠. 이것은 한 세 사람이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것은 이 한 세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10번 에베소서 4장은 생명의 성장을 통해 세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에 대해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한 세 사람은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반드시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 에베소서 4장의 이 부분 13장에서 16절까지 보면 이 한 세 사람의 성장과 한 세 사람의 온전케 됨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되어 있죠. 13장에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풍랑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아 말아야죠. 12장에 그 몸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셨죠. 그리고 몸의 건축을 위해 은사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새 사람은 12장에서 창조되었고 이 새 사람이 기능을 발하기 위해서는 아주 자라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온전한 한 세 사람이 합당한 기능을 발하기 위해서 생명의 성장을 통해 온전하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어제 본 것은 세 사람의 두 방면이 있다고 했죠. 그분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것을 것임을 보았습니다. 이 세 사람이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는 자라야 하고 온전케 될 필요가 있습니다. 2번이군요. C의 2번. A번. 한 세 사람은 오직 합당한 양육을 받는 것을 통해서만 기능과 관련해서 온전하게 될 수 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 있는 가장 깊은 관념 중 하나이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해 말하는 아주 깊은 책이죠. 높은 책이죠. 아주 이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깊은 책입니다. 교회는 이 양육함 없이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새끼를 먹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먹을 필요가 있죠. 그리스도의 몸도 이 양육을 통해서 자랄 수가 있습니다. 2장에서 3장에서 그분은 그리스도의 아주 충만을 말하고 있죠. 측량할 수 없는 충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6절에서 온 몸은 그분에게서 나온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짜여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은사는 자람을 위해 주어진 것이죠. 이 그분의 충만을 나누어주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 충만한 공급을 통해 성도들은 온전케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기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죠. 한 세대에 합당한 양육을 받으므로 더 많이 자랄수록 더욱더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아, 비번이시군요. 그분이 은사를 주신 것은 아, 이영재님도 그런 분 중에 하나이셨죠. 그분께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어떤 높은 이상을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그분은 또 우리에게 아주 풍성을 공급해 주셨죠. 이 라이프 스터디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라이프 스터디 읽는 것에 저는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메시지도 그렇게 그냥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모든 메시지에서 한 메시지마다 거기에 빛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 공급이 있죠.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어떤 요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를 후에 우리는 이 내적으로 어떤 양육함이 있죠. 자양 공급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풍성의 공급이 없다면 어떻게 자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영재에 대해서 이것저것을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를 만질 때 우리는 공급함이 있습니다. 양육함이 있죠. 이 지식의 나무를 피해서 떨어지시고 생명의 나무를 취하십시오. 10은 한 세 사람 합당한 양육을 받음으로 더 많이 자랄수록 더욱더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3은 단체적인 세 사람의 성장을 위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강림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써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일에 넣어지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도록 해야 한다. 이럴 때 유기적으로 온전한 세 사람이 기능적으로 온전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그리스도는 못 박히신 그리스도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강림하신 그리스도이시죠. 에베소서 4장에서 계시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신 그리스도이죠. 특별히 10절에서 내려오셨던 그분이 바로 올라가신 분이십니다 라고 했죠. 바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먼저 내려오셨는데 이것은 이 육체되심으로 먼저 내려오셨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그분은 더 내려가셨습니다. 그 음부에서 그분은 올라가셨죠. 땅을 통과해서 3층 차원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에 그분은 다시 또 내려오셨죠. 그분이 내려오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내려오시고 이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 우주를 채우셔야 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우주를 채워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하고 온전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과정을 거치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합니다. 이 좋은 땅은 다만 평지가 아니죠. 좋은 땅은 이 땅과 또 언덕과 계곡이 있죠. 골짜기가 있죠. 우리가 아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주 높은 데서 찬양할 수 있죠. 하지만 그 후에 우리는 우리가 아주 골짜기 아래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우리가 아주 슬픔에 잠기게 되고 우리가 아주 이제 포기하고 아 이건 너무 어렵다 이제 그만두자 할 수 있죠. 우리 자신이 아주 낮은 단계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낮은 단계에서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그곳에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내려오셨죠. 우리와 함께 슬피 우시고 계시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올리실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올라가고 내리고 올라가고 내리고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죠.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의 한 방면만 알 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양육하시고 공급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새 사람이 기능을 발휘하고 그분을 표현하고 대표할 수 있도록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 2번입니다. 한 새 사람의 단체적인 생활을 위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리스도를 배워야 한다. 이건 아주 깊은 요점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분 안으로 자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아주 특별한 표현인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인격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가 어디서 태어나고 그가 어디에 어느 학교로 가고 어떻게 자라고 이런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하여 배우는 것이죠. 바울은 그 사람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아, 그 모방하자고 하죠.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모방 또한 우리의 어떤 노력이고 외적인 것이죠. 사람이 아,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 어떤 사람이 우리의 뺨을 때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다른 쪽까지 돌렸을까 한 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또 대라고 하셨죠. 그렇게 또 행동을 취했을 때 우리 또 화가 나게 되죠. 아, 우리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그 사람을 또 때려버리게 되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모방이죠.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전형적인 노력으로 하는 것이죠. 이것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실제로서 실제대로 그리스도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서 생활했던 실제를 배우는 것이죠. 이번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에 대해 말한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이실 뿐 아니라 본이시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분의 생활에서 하나의 본, 곧 하나의 틀을 세우셨다. 요한복음 13장에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긴 후에 내가 너희에게 따를 본을 만들었다고 하셨죠. 그분은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본을 따르기를 원하셨죠. 그분을 배우는 것기를 원하셨죠. 2번 구원받는 것에 것은 하나님의 의해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지시는 것이다. 침례에 의해 하나님은 우리를 본이신 그리스도 안에 넣으셨다. 침례 받는 것은 틀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지는 것이다. 제가 이전 메시지에서 또 말했듯이 믿는 이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을 다만 배우고 종교적인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죠. 어떤 방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 인격을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넣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 창조물이라고 했죠. 우리는 아담, 더 이상 아담이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은 후에 우리가 침례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물 안으로 넣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은 이 못 박힌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우리가 그 안으로 그리고 그와 함께 묻혀야죠. 침례 그분과 함께 침례되어야 합니다. 그 침례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틀이 되는 틀 안으로 넣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자매님들이 어떤 케이크를 구울 때 어떤 틀을 사용하죠. 뭐 하트의 모양이든 토끼의 모양이든 뭐 거기에 반죽을 넣죠. 그리고 그 틀을 꽉 이제 채우죠. 그 반죽이. 그리고 오븐에 넣어서 얼마 후에 이것이 아주 케이크인데 그 토끼의 형상이 있는 케이크가 되는 거죠. 그 반죽이 그 틀의 모양을 배운 것이죠. 반죽이 그 틀에 넣어질 때 그 틀의 모양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틀의 형상으로 형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사람은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세 사람은 삼일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것이죠. 여기에 어떤 그리스도의 배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침례가 틀이시죠. 로마서 6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으로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도 그분과 연결되어 자랄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의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아주 뭐 움직이지 않는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그분과 함께 연결되어 자란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죽음의 모양 안에서 연결되어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죽음의 어떤 모양이 있죠. 그 죽음의 틀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그 모양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랐다면 또 우리는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도 그분과 연결되어 자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각주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주 빛비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람은 그분의 유기적인 연결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접붙여진 것이죠. 이 접붙임은 이 가지를 이 나무에 붙이는 것이죠. 그들이 접붙여졌을 때 이 생명의 어떤 부분이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것이죠. 그러므로 이게 함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와 나무가 함께 자라게 되죠. 그리고 이 나무의 것이 이 가지로 가게 되고 이 가지의 어떠한 것이 또 나무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침례되는 것 또한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연결되어 그분과 그분의 죽음의 모양대로 연결되어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과 같은 모양에서도 그분과 연결되어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죠. 우리는 모방으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유기적인 연결 안으로 들어감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자람으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모양대로 자라는 것이죠. 4번 틀 안으로 넣어짐으로써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활의 틀에 따라 그리스도를 배우는데 그분의 생활의 틀은 바로 실제이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틀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삶을 땅에서의 삶 동안에 세우신 본 안으로 넣어져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어제 예수님께서 이 3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생활을 사셔야 한 이유를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다만 어떤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만이 아니죠. 그분은 이 인간 생활에서 어떤 본을 세우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분이 인간 생활을 살았지만 인간 생명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사는 것도 아버님을 인해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에 의한 삶을 사셨죠. 우리가 어제 몇 구절을 읽었었는데 그분 아버지의 뜻을 보셨죠. 그분 아버지의 말을 하셨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셨죠. 그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아주 실제 생활을 하셨죠. 그분께 33년 반 동안 인생을 살면서 그분은 어떤 아주 본을 세우셨습니다. 그 본이 어떤 틀이 되셨죠. 우리가 십례 때 그 이 틀 안으로 우리가 넣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학업적인 것이 아니죠. 아주 이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비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라는 표현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생활의 실제 상태를 가리킨다. 예수님의 생활은 실제의 생활이었다. 실제는 아주 말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실제는 헬라어로 엘리티아죠. 진리죠.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은 진리이고 진실한 것이었죠. 이것은 어떤 잘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는 실제적인 실제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예, 빌라도에게 갔을 때 왕 유대인의 왕이네요 라고 말했죠. 진리가 무엇이요? 라고 또 물었죠.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진리가 무엇이요? 라고 했죠. 제가 온 것은 이 진리를 해방하기 위해 왔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또 말하겠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겠죠. 진리는 어떤 교리가 아니죠. 가르침이 아닙니다. 진리는 실제입니다. 실제적인 것이죠. 그분 삼일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죠. 우주 안에서 오직 그분만이 진정한 것이죠. 다른 것은 다 가짜입니다. 이 탁자가 정말입니까? 실제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지만 20, 30년 후에 이 책상은 아마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부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혼자서 그냥 수명을 다할 수가 있죠. 우리 여기 있는 물질적인 영역에서 어떤 것도 실제적인 것이 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도 실제가 아니죠. 오직 실제적인 것은 그분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내가 진리다. 진리는 교리가 아니죠. 요한이 말하기를 오신 분은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실제가 충만히 표현되셨죠. 에베소서 4장 17절과 21절에서 우리는 헛된 생각과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의 대조를 본다. 모든 사람 아주 헛된 것에 살고 있는 것이죠. 다 없어질 것들 구하고 있죠. 어떤 성공을 구하고 있고 솔로몬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되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죠. 결국에 모든 것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실제 생활을 사셨죠. 실제는 빛의 빛남이다. 빛은 근원이고 실제는 표현이다. 그 성경은 그분께서 빛이시고 흑암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빛이 비칠 때 흑암이 없어지죠. 그분이 이 영광의 광채죠. 이 아들을 통해 비출 때 이 바로 실제가 표현되는 것이죠. 주 예수님은 빛이신 하나님의 빛남이시다. 이 땅에서 주님의 삶의 모든 방면에서 빛의 빛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생활은 실제의 생활, 곧 비추시는 하나님 자신의 생활이었다. 그러한 실제의 생활은 하나님의 표현이었다. 누구든지 그 자신을 위해 살고 그 자신에 의해서 한다면 다 헛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위해서 그분에 의해 살지 않으셨죠. 그분은 아버님을 위해 아버님 안에서 아버님에 의해 아버님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실제이죠. 생활의 실제입니다. 한 세 사람의 삶은 정확히 예수님의 삶과 같아야 한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는 그분의 생활 실제에서 그분이 두 번째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그분이 실제를 사셨고, 그리고 이 한 세 사람이 이 십자가에 창조되었고,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살아내지고 있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살았던 것과 정확히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방식이 오늘날 세 사람이 살아야 하는 방식이다. 우리의 생활 표준은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와 일치해야 한다. 예수님 하나님과 하나이셨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하는 생활을 사셨다. 예수님의 인간 생활은 실제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의와 거룩함으로 충만하신 하나님과 자신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의는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에게 옳은 것이죠.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께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경건함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실제 생활을 살기 위해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고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침례받았을 때 우리는 이 틀 안으로 넣어졌죠. 그리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교실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죠. 어떤 학업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죠. 어떤 연결된 것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또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로 흐르고 흘러들어오고 또 우리의 것이 그분께 또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된 생활이죠. 그분이 사람과 연합되시고 사람과 하나님의 연합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요한 1서 요한 1서 5장 20절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시어 그 참되신 분을 알게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은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셨습니다. 육체되심으로 오셨죠.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오셨죠. 생명주는 영으로 또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실제 영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셨습니다. 여기 이해력은 그분을 아는 알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러므로 누가 진리인 뭐가 진리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진리 바로 얼리디아로서 진리를 말한 것이죠. 이 실제 우리는 그분이 실제인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이 실제인 것을 알죠. 그분이 진실한 분이죠. 그분이 진리이죠. 그분이 실제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실제를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실제를 배울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그분께서 이해력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알 수가 있죠. 어떤 외적인 가르침으로 아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유기적으로 그분과 연결됨으로 아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실제 영으로서 그분께서 우리를 다른 실제들로 인도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께서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진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분께서 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생명이시죠. 영원한 생명이시죠. 참되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죠. 누가 참되신 하나님입니까? 오시고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시고 참되신 분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죠. 그분께서 실제 영으로 오신다고 하셨죠. 오늘날 새 사람은 이 그리스도를 배우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 안에 실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실제 영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요한 1서 2장 27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가르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습니까? 실제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름 바르신 분으로서 우리 안에 모든 것을 가르치시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가르치 알게 하시죠. 4번 단체적인 인격인 한 세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실제의 생활을 살아야 한다. 이러한 생활은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생활이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영에 따라 생활한다면 우리는 단체적인 세 사람의 생활을 가질 것이다. 매일 우리가 이 생명 주시는 영이 우리의 생각에 침투하도록 하시죠.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이 생각의 영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그분의 생활에 부합되는 생활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 생활은 단체적인 한 세 사람의 매일의 행합니다. 다시 말하면 본성과 방식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행함이다. 이 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은 새롭다. 새로운 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새롭습니다. 세 사람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죠. 마지막입니다. 한 세 사람 하나님 자신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성한 생활을 가져야 하는데 이러한 생활은 개인주의적이지 않고 단체적인 생활을 일일 것이다. 저는 실제 영께서 이러한 모든 항목을 다 말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 세 사람의 생활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당신에게 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는 그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길 원합니다. 당신께서 이 땅에서 사신 실제를 통하여 그리고 한 단체적인 사람으로 세 사람으로 당신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생활을 동일한 생활을 살기 원합니다. 한 세 사람은 이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는 것이 이 땅에서 다시 사시는 것입니다. 단체적으로 방식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이 한 세 사람은 이 왕국을 가져올 것이고 신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신랑을 맞이할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